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어제 이어서 20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맨 마지막 단락은 처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 땅에 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전쟁을 통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뒤이어서 마귀, 사탄, 붉은 용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장은 마귀가 심판받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심판했다 이렇게만 기록하지 않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마귀를 붙잡아서 무적에게 집어던져 넣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읽은 4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대조적인 내용이어서 마귀가 무적에게 들어가 있는 동안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어떤 은혜를 받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짧은 구절이지만 4절부터 6절 안에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게 보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이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이 첫 번째 목격한 건 보좌들과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계시록을 우리가 쭉 나누다 보면 천국에 올라가서 요한이 보좌들을 여러 번 봐요.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은 하나님 보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에 앉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사실 확실하게 설명을 안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보면 천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장면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익숙한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4장들이 앉아있거나 다른 존재들이 앉아있는 것만 우리가 익숙한데 아마도 지금 이 보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런 보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여기서는 보좌가 있다고만 해놓았지 몇 개의 보좌가 있는지는 기록을 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보좌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한 10개 있으려나 20개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숫자를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보좌들이 숫자가 10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00개일 수도 있고 10000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적은 숫자의 보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이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은 뭘 하는 자들인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지껏 보면 일곱 봉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또 음녀를 향한 심판 이런 심판들이 있었는데 이런 심판을 행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권세를 받은 자들인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시고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도 마련해 주시고 보좌에 앉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도 주신 거죠. 심판하는 권세는 원래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권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모든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와 대조가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마귀를 끌어내리시죠. 그리고 붙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적행 속에 집어던져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는 지상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 권세를 다 박탈하시고 그를 붙잡아다가 무적행 속에 집어던져 놓으시거든요. 반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좌를 준비해 두시고 보좌에 앉혀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만 묘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4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보면 천년왕국과 관련된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시면 4절 중간입니다.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이 두 번째로 목격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목격은 앞에 있던 장면과 뒤에 나오는 지금부터 보는 두 번째 장면이 전혀 별개의 장면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똑같은 장면을 또 보고 또 보았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았는지 조금 다르게 어떻게 이해할지에 따라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1번 장면 별개, 2번 장면 다른 거 이건 아닌 것 같고 요한이 하나의 장면을 보고 있는데 한번 보고 보좌가 있고 앉아있는 자들이 있네. 다시 한번 또 보니까 거기 앉아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었구나.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천년왕국을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일단 여기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절 중간에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두 부류로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첫 번째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또 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도대체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언제 있었을까? 언제 순교를 했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이 밧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 환상을 보기 이전에도 이미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요한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미래가 되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해서 성도들을 데려다가 순교시키는 죽이는 자들이 또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은 과거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있고 미래까지도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분들은 과거에 있던 분들일 수도 있고 미래에 등장하는 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분들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환란은 언제 있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요한 이전 시대에도 이와 같은 환란이 있었고요. 요한 당시의 시대에도 이런 환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쭉 선포하면서 짐승의 표를 나눠주고 그게 없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환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래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두 분들은 두 부류의 존재들은 어떠하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 미래에도 이런 부류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설명들을 쭉 하는 이유는 도대체 천년왕국이 언제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냐? 4절 끝에 보시면 짧게 되어 있지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살아서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서.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살아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두 부류가 지금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보면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당한 분들이 있죠. 죽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표현하려고 하면 첫 번째, 이분들이 부활을 해야 되겠죠. 육적으로 죽었으니까 이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부활을 해야만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석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 이 지상에서는 육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혼은 곧장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간 영혼은 어떤 존재들이냐? 살아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육체가 부활했든지 아니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육체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현재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 이걸 표현하는 것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그들의 육체가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그럼 살아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중요한 설명이 하나 덧붙여져 있죠.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왕 노릇을 하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왕 노릇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언제 왕 노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왕 노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다스리는 분이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은 원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 전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때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데 요한이 밧모섬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놀라잖아요. 요한은 지상세계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지상만 알고 있었으니까 온 세상을 악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 황제가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한이 밧모섬에서 목격한 게 뭔가요? 이 지상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도 엄연한 현실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요한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도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고 계시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왕노릇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성도들이 언제 왕노릇을 할 수 있냐면 요한 당시에도 성도들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도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미래에 임할 여러 심판들이 있는데 그 심판들이 임할 때에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도 주님께서 다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어떠하냐?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주님께서 다스리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간단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로 설명을 했는데 1번, 누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느냐? 믿음 지키다 순교당한 사람, 믿음 지키다 고난당한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겁니다. 두 번, 어떤 상태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냐? 살아있는 모습으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3번, 그러면 누구와 더불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왕노릇 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요소들로 천년왕국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1번은 누가? 2번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3번은 누구와 더불어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 요소는 다 미래에만 벌어질 사건이 아니에요.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 당시에도 이미 순교한 성도들이 있었고 요한 당시에도 이미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었고 요한 당시에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보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신 다음에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막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지금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던 요한 당시 때에도 이미 천년왕국의 모습이 다 이미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이 계시를 보고 있던 2000년 그 당시에도 이미 순교한 성도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미 순교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천년왕국을 천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딱 정해진 천년 그렇게 굳이 제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동안 이미 이 땅에서 죽음받은 죽임당했던 성도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고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왕노릇을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교회가 있고 천국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요한이 미리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지상에서 성도들이 혹여 고난을 당해서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또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걸음 뒤로 양보하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이전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설령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보좌에 앉고 그때부터 세상을 심판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천년왕국을 누릴 것입니다. 누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천년왕국이 혹시 있으면 또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다 설명하지는 못해서 6절과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다시 복습하듯이 말씀드리고 다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계시록 20장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제일 많이 궁금해하거나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언제 오는 건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겁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겁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자면 요한이, 예수님이 언제 이 천년왕국이 임하는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관심을 두셨나요? 안 두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 것들은 많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더불어 천년왕국을 누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고 기록하고 있지만 언제 천년왕국이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천년왕국이 재림 이후에 오는 겁니까? 재림 이전에 오는 겁니까? 여기다가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누가 왕노릇하는가? 누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하는 그런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노릇을 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거를 선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가? 우리는 다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생명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지상에서의 모습만 놓고 보면 아무 힘이 없어서 끌려가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것처럼 아무 권세가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지만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이미 죄와 사망을 넘어서는 이기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거를 선포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걸 선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 그리고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힘겹고 어려운 현실들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무너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고난당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비록 끌려가는 자처럼 보여도 우리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자들이다. 그게 우리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걸까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다시 한번 더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들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의 삶, 생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늘 소망하는,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일정 부분 누리고 맛보고 또 전함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고난당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는 자들, 우리를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로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어찌 구원하셨는지 또 어떤 자들이 되게 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이 땅에 지는 자들,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님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